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이라. 그러자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나 또 오늘날 이 시대 교회나 다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시비가 있습니다.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며 그 문제 제발 밖으로 세상으로 재판정으로 가지고 가지 마라. 왜 그러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지금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보면은 뭐 이렇게 파벌로 나뉜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죠. 무슨 바울파, 뭐 아볼로파 그런 파 말이 안 된다. 뭐 종인데 하인들인데 심부름꾼인데 왜 예수님 주인 뭐 하나 따라가면 되지 그런 거 하냐. 음행의 문제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음란이 왜 여기 교회에 들어와 있냐. 또 오늘 이제 이 읽은 6장 말씀에 들어와서 재판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냐. 예. 오늘 보면은 구태여 왜 그걸 가져가냐고 번역했는데 이게 아주 강한 뜻이에요.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왜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그런 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냐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바울이 이렇게 화가 나고 좀 이렇게 질책하게 된 이유는 당시 헬라 세계 재판 관습이 말이죠. 재판이 이게 아고라 광장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고라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한 교회에서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에서 두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 세상의 법정에 나가서 재판정에 가서 뭐 옳거니 그러거니 이걸 따져서 어떻게 헬라 재판관한테 그걸 판결 받을 생각을 하냐는 겁니다. 왜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성도들이 판단을 구하냐 이런 거예요. 그 뭐 헬라 사람들 다 뭐 불의한 자들입니까? 이거 도덕적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종교적 기준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로 시인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들은 불의한 자들로 우리가 간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가 참된 의로움인지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른들끼리 시비가 붙었는데 애 찾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어디냐 그렇잖아요. 몸이 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지 왜 다른 환자한테 가서 묻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론 뭐 교회 안에 무슨 사법 살인 사건이 났다. 뭐 이 교회를 뭐 누가 들어와서 불을 질렀다. 뭐 이런 거야 우리가 다른 일이겠지만 적어도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일어나는 분쟁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중재할 사람이 있어야 마땅하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너희들 뭐 잘났다고 뭐 대단히 영적으로 지금 거룩해진 채 되고 영적인 은사가 나타났다고 뭐든 뭐나 된 것처럼 그러더니 정작 이런 사사로운 시비 하나를 해결 못한다면 그 자랑이 다 무슨 꼴이고 그게 다 우쭐된 게 다 뭐냐. 하여튼 뭐 바울이 편지로 공적인 서신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질책의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자리를 예를 보면은 야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거냐 누가 판단의 주체냐. 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걸 세울 때 말이죠. 교회가 이 세상에 우뚝 솟은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 보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초월적 기준을 이 땅에 제시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교회가 교회 안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걸 세상 밖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도대체 판단의 주체를 어디다가 두겠다는 거냐. 예, 그런 얘기죠. 근데 그렇게 작은 일 한다를 판단하지 못하겠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판단 그럼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또 판단이야? 그래서 이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게 지금 교회 잘못 좀 이렇게 해석이 되거나 잘못 적용이 되거나 오용이 되어서 교회에서는 어떤 이 판단도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비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일단 우리가 좀 해석상의 문제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 이것도 우리가 뭐 이 신약 성경 다 헬라어로 쓰여진 거 아니에요. 헬라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런 약간 좀 뉘앙스가 틀리거나 어감이 다르거나 또는 다양한 뜻을 가진 그 단어를 이렇게 잘못 적용하거나 문맥과는 조금 어긋나게 그걸 해석하거나 하면 그런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원래 이거 옛날에 그 한글 계획인가 아마 판단하지 말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 고쳐서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7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고 한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걸 써요. 크리노는 의미 뜻이 굉장히 넓습니다. 많은 뜻이 있어요. 그중에서 주로 쓰이는 단어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다라고 할 때 크리노를 쓰고 두 번째는 비판하다라는 말로 써요. 그럼 크리티사이즈죠. 세 번째 주된 언어는 심판하다예요. 그건 저지라고 되게 번역을 하죠. 영어는 그냥 저지 해도 괜찮아요. 여튼 개인의 판단도 저지고 법정에서의 심판도 이렇게 저지먼트니까.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게 심판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는 또 한글말로는 또 정죄하다라는 걸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유죄, 무죄를 정하는 거니까 판결은 유죄와 무죄인지를 정하는 거니까 그건 또 이렇게 정죄하다와 또 이렇게 같은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심판하다, 정죄하다가 한 묶음이라면 비판하다, 이건 비난하다, 비평하다 이런 것들과 한 이게 어감이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비판은 필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서에 많은 선지자들이 비판하다가 죽기도 하고 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예, 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비판하다가 무슨 뭐 이사야는 뭐 몸이 짤 통광이 나서 죽기도 하고 말이죠. 신약에 와서도 뭐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 헤롯 왕 쓸데없는 결혼 재혼했다가 그냥 비난했다가 비판했다가 그냥 감옥에서 목이 달아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판을 금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여기 지금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게 동일한 병행 본문이라고 우리가 읽거든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예. 누가복음 6장 3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그냥 이 비판하지 말라는 단어는 크리노를 썼지만은 한 번 더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전 다른 단어를 또 써요. 정죄하다는 단어는 또 뭐 카타크리노라는 단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크리노라는 이 단어를 갖다 잘못 우리가 해석하거나 번역을 하면 너무 협의적으로 조금 좁게 해석을 하거나 하면은 그냥 아무데나 그걸 갖다 붙여서 그냥 판단 자체를 막아버리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판단, 건전한 비판 이런 거는 교회에서도 필요한 일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자령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건전하게 비판할 그런 능력조차 없다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지적인 수준에서도 현저히 부족한 무슨 뭐 이상한 집단이 되고 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비판한다든지 판단하는 기준은 형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비난이나 그런 무슨 뭐 이게 비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 세상에 불건전한 비판을 사실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 이런 지금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다섯 번 나오는데 이 2장 1절에서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거 뭐 판단 심판 뭐 계속 헷갈려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를 이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핵심은 뭐냐면 판단 섣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이나 비판을 넘어서서 정죄나 심판에까지 이르는 것은 절대로 불가다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법적 판단이나 사법적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게 사회적 절차에 의한 법적 심판이나 판단도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인정했건을 그런 기능과 역할을 가진 분들의 판단은 당연히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법적 재판이 되도록 없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가 그걸 다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사사기가 뭐예요? 사사는 재판관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뭐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말아라. 사법 절차 전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불법적으로 돌 하나 던지겠다는 아무 제도 정립이 안 됐는데 그렇게 돌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나무란 것이지 정당하고 옳은 것을 이렇게 가려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 것까지 성경이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뭐 반사회적인 사회적 기준조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버전 성경의 번역본을 읽어봐야 되고 특히 영어성경 같은 걸 대조해서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심쩍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끼리 한번 이걸 확인하면서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잘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말씀을 한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런 그 건전한 비판이나 이런 거를 안 하면은 너희들이 오히려 저거 당할 거다.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거 해야 할 역할, 해야 할 비판이나 해야 할 이 사명을 다 안 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말하는 벙어리, 다 너희들은 다 벙어리 파수꾼들이고 맹인들이라는 거예요. 다 무지하고 짓지도 못하는 개네. 뭐 개 괜찮죠. 개. 그래서 나는 짖는 개다 그러면 개. 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저는 벙어리 개 아닙니다. 저는 짖을 줄 압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이런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정말 우리는 그 동기나 목적이 순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 그러면은 교회를 판단해 달라고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불러다가 여기다 놓고 좀 판단해 주시오. 그런 일이 있냐? 그런 일 안 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무 그리스도인도 없는 세상에 가가지고 그런 일 하는 거는 가는 것 자체가 여기 허물이라고 돼 있지만 실패한 거라는 거예요. 실패한 거. 허물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뜻이 너희들은 가는 것 자체가 실패,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손실을 자초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바울이 지금 화가 날 대로 나가지고 너희들 가면 둘 다 진 거야. 왜 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본질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지금 그걸 재판을 간 거 아닙니까? 사랑을 잃었다는 자체가 교회 본질이 본질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거 하나로 벌써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만방에 서로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을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영적 존재의 미혹에 걸려 넘어졌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시비가 나면 얼마나 큰 시비가 나겠습니까? 그 시비를 세상 밖으로까지 가져나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과정 자체가 가라지를 뿌린 것을 덥석 받아가지고 이미 미혹에 걸려 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참아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재판으로라도 내 권리를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고의 과정 전체가 여러분은 이미 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해가 되시죠? 이거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를 교인들 간의 문제조차도 교회 간의 다툼조차도 이걸 자꾸 뭐 이게 사법부에 가져가니까 그래서 무슨 변호사들이 무슨 법 쪽에가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그런 조롱스긴 얘기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잃었다, 미혹에 빠졌다, 셋째가 조롱받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조롱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세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게 하느냐? 예. 네. 저희들 여기 저기 이 교회도 뭐 판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도 계시고 얘기 들어보면은 뭐 이런저런 웃지 못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물론 뭐 성도 같지 않은 성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목사 같지 않은 목사 때문에 뭐 일들이 뭐 들어보면 그 뭐 형을 실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아마 여기서 말하는 그 당시에는 이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 문화적 관습으로 볼 때는 가도 필요 없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대개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가진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가 그 법적 비용을 담당하겠습니까? 그 비용 담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서로 제기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비용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사법적인 커넥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끌고 법정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과도 보나마나 뻔해요. 재판 하나 안 하나 또 마찬가지라고요. 어차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라고요? 그냥 불의한 일을 겪으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을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가서 뭐 온 사방에 망신하고 온 사방에 손가락질 당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그런 일을 하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특별히 교인들끼리 말이죠. 여기 뭐 아예 그냥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와서 뭐 아주 그냥 뭐 이단이 들어와서 숙대밭을 만들었다 그러면 또 몰라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어제까지 한 뭐 10년 20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지내오다가 뭐 돈을 빌려줬는지 뭐 아니면 뭐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했는지 무슨 뭐 직장에다가 험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재판정에 가서 그 일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은 그건 야 너희들 어디 가서 그걸 말하는 거니 도대체 어떻게 성도들이 불의한 세상 불의한 재판관 앞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 가서 판단해 달라고 그러냐. 첫째는 너희들 사랑을 다 잃었으니 교회가 교회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그 낚시바늘에 걸려가지고 기어이 사탄의 미혹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또한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조롱거리를 자초했으니까 그게 무슨 꼴이냐는 것이죠. 예, 차라리 속아주라.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예, 차라리 손해보라. 예. 왜? 그가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그럼 집안의 형제들 간에 우리가 다툴 일이 많잖아요. 서로 형제들 간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뭐 이런 저기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럼 형제들 간에 그 일들을 가지고 재판장에 갑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서 판단을 구합니까? 이 가족끼리 가족의 문제는 해결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형제들이라면 형제들이라면 형제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사업차 만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 물론 사업차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회와 가정은 가족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기 뭐예요? 말라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들 간인데 아버지 한 아버지니까 형제들 간에 불의를 끼치고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언약 백성으로서의 입장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소중함을 깨뜨리는 것이긴 하지만 이걸 언약 백성들끼리 이 문제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감싸 안아줘야 될 일이지 언약 백성 외의 사람들 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가서 쟤들이 언약을 깼습니다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시비하지 않잖아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렇게 해결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불의를 겪으라는 것입니다. 그 겪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무슨 뭐 큰 손실이 눈앞에 뻔하면 그 참겠습니까? 근데 그걸 견디는 게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서 돈 손해보는 게 제일 작게 손해보는 겁니다. 전재산 잃었는데 그래도 그게 여러분 목숨 잃는 것보다는 적은 거 아닙니까? 온 명예 일생 쌓아온 명예를 잃는 것보다는 적게 잃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돈 한 몇 억만 생기면 감옥에 가서 10년 있겠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러면 에이 불의한 자들하고 얘기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입을 닫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끼리라면 그런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사실은 가치를 아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교회란 도대체 누구의 피 위에 세워졌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절절히 알면 아 그건 안 하죠. 아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받았는데 저 형제가 100 데나리온 띠먹었네. 더 가져가라. 나는 아직 만 달란트 받았는데 너한테 적어도 1달란트는 줘야지. 이 100 데나리온밖에 안 가져가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실제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 스타일이지. 그러니까 드물게 그런 일이 나온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여기 와서는 막 하루 종일 뭐 방언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밖에 나가면 단 조그만 것도 못 참고 단 돈 얼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러고 그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의 종교성은 탁월할지 모르지만 그의 영성은 0점이죠. 뭐 1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손해 좀 보고 살으라고. 이웃들한테 손해 좀 봐라.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말이야. 너희 동족 유대인 강도 만나가 피 흘리고 죽어가는데 갔다가 말이지 뭐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발라 상처 싸매고 여관에다 갖다 놓고 말이지 돈 두 네 다리로 주고 나서 갖다 오고 나서 모자라면 더 죽일 테니까 잘 봐달라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니? 예. 그 사람 나중에 뭐 그 돈 안 준다고 뭐 그 사람 상대로 소송을 하겠어요? 안 준다고 무슨 뭐 잡아다 집에 데려다 놓고 때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를 확장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간의 진실된 사랑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당신들이 원수라고 부르는 사람들, 당신들이 이렇게 불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 당신들이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 있죠. 어떤 사람한테 불만이 있을 수 불만이 뭐 보면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예.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 불만 가지고 그 불만 키워서 그 불만의 불씨를 살려서 재판하고 소송하고 고발하고 고소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용납하라는 받아들여 품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관계는 어떻게 해서 그 문제 해결이 됩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덜 사랑하는 사람을 품음으로써 해결하는 거죠. 예. 신앙의 믿음이 더 큰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껴안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예.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똑같으면 둘 다 죽어야지 뭐.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근데 이걸 우리가 가령 말이지 뭐 이게 아유 그래도 이거 참기가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진짜 주님도 내 마음 대 보세요. 이 정도까지는 못 참습니다.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이건 재판정까지는 뭐 안 가지고 가겠지만 그러나 내가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참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걸 참으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 오래 참으시는구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보면 너무 오래 참으시면서 그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참는 거란 말이에요. 과보가 말이지 그렇게 재판정을 흔들어대고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도 아이고 귀찮아서 이 말 들어줘야 되겠다는데 네가 나한테 자꾸 졸라대면 내가 왜 그걸 오래 참겠냐 내버려 두겠냐. 그러니까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내가 소송하지 않아도 내가 꼭 뭐 그 명예회복하겠다고 그렇게 뭐 예배 거품 물지 않아도 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찬양이 진짜 찬양이지 안 그러면 맨날 죽어 계신 하나님인데 찬양할 때면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정말 교회 안에서의 이 분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격앙된 의조로 얘기한다는 걸 잘 우리가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읽고 정리해 보십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이거 재판까지 안 가져가고 이 시비 안 삼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막 그냥 이거 막 알려가지고 저 사람 저 진짜 불의하다 뭐 이런 짓 안 해도 그걸 예, 참으면은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한 단어 더 붙이면은 향기로운 일이 될 겁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인격의 향기가 느껴지고 풍겨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거 뭐 이거 내가 뭐 절에 스님이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일본의 그 학구인이라고 아주 그 백은 선사라고 임재종의 유명한 분이 계세요. 정말 중국의 공자만큼이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참 이렇게 뭐 참 해탈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 분인데 어쨌건 그 과정을 생략하고 정말 훌륭한 이제 선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거처하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한 예쁜 처녀가 느닷없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게 뭐 아버지가 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 애를 낳아가지고 막 들이조지니까 애 아버지가 누구냐? 근데 저 백은 선사, 학구인 선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이 사람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애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당신 뭐 상당한 경지에 왔고 어쩌고저쩌고 사람을 속이고 다니더니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만들 수 있냐? 이분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가요? 그러고는 애를 맡아가지고 1년간 동냥 저절 동냥해가지고 먹이면서 애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 애가 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년 있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실토를 했어요. 사실은 저 생선가게 청년인데 걔하고 눈이 맞아서 애를 낳았더니 얼마나 이 양말이 미안해요. 가서 막 석고 대절라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애를 내주면서 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예? 절만 잘 다녀도 불공만 잘 드려도 인격이 그렇게 된다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외우지나 말든지 죽기는 뭘 죽어 조금만 건드리면 팍 떨고 하는 게 다 보이는데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그냥 가다가 발을 한번 꽉 밟아보래. 그만 드러난대. 아니 어쩌면 차만 잠깐 좀 차 문이라도 한번 박아보지 그래. 어떻게 되는지. 아, 박았습니까? 그러고 가면 되지. 뭘 그렇게 보험까지 되는데 길길이 뛰고 그런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툼이나 시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WJD라는 말이 이니셜 나오지 않았어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냐? 예. 지나가다가 여기 휴지 보면 뭐라 그랬겠냐? 여기 부목사 불러가 죽으라 그랬겠냐? 그분이 직접 죽었겠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말씀의 은혜나 신앙을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실증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당연히 화를 낼 만한 일이고 뭐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예, 십자가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사셨던 게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뭐 수학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가슴 속에서 절절히 정말 피눈물을 쏟듯이 한번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실제로 거듭났다면 그러면 다르다는 거죠. 이제 봐 여러분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설교야 쉽지만 이게 생활 현장에서 이게 겪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가 배신할 걸 다 알고 너희들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는 안 하셨지만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이 와야 그래야 결론이 난다. 그래야 너희들이 진짜 죄가 뭔지 의로움이 뭔지 심판이 뭔지 그때 가서 너희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자들이끼리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문제 하나 사소한 문제가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냥 잠깐 뚜껑이 열린 거죠. 저는 바울도 이해가 되고 또 고린도 교회도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도 산다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오늘 사실 후반부에 가면 음란의 문제가 또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친구 초대받아가지고 어디 신전에 놀러가면 꼭 1부가 그거 2부가 이게 성적인 문제가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 문제가 또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정말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래도 과거 그때보다는 훨씬 낫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지킬 수 있는데 그 지키는 게 그러니까 고립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늘 우리가 교류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우리 스스로의 자세나 태도를 흐트리지 않아야 그래야 여러분 이 추수가 희어져 추수해서 들녘게 그냥 남만 되면 추수할 시대가 됐는데 추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낫의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잘 교회 와서 낫을 잘 갈아가지고 교회 오면은 칼을 갈지 말고 낫을 잘 갈아서 추수할 들녘게 나가서 그냥 되면은 그냥 다 추수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사람들 저희들 교회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도 오는 건 제가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또 무신론자들도 오고 그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손해보고 크게 이익 보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교도 쉽고 설교 듣는 것도 쉽지만 정작 살아내려고 하면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또 그런 것도 주님 잘 아십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세상에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묶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세상을 들여놓지 않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제 질문이 아니고 전달하는 질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를 혼내지 마시고요. 목사님, 성경 말씀대로 참고 받아주고 품어주면 저를 혹으로 보게 될 것이 뻔한데 그래도 참아야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실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 사람 진짜 실력 있고 능력도 있는데 저런 대접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을까 하는 이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대접 받아도 싸 이게 이제 호구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은 직장에서 무섭게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그 일에 관한한 뭐 이렇게 책 잡힐 짓 하면 안 되고 뭐 탁월함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제 나보다도 오늘 내가 점점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부어주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그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직장에 본이 되지 않으면 저는 뭐 그렇게 그러나 참아봐야 호구죠. 진짜 네가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지 않겠어요? 싫으면 사표내고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구 잡히지 않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온유함이란 혹은 겸손함이란 힘을 가진 사람이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덕목이다라는 말씀 누군가 했던 거 저도 기억이 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또 크리스천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남들도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전제하거나 착각하거나 때로는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뭐 CEO가 되면은 직원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전혀 예수 모르는 사람 혹은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상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그들과 어떻게 하면 연결점을 찾느냐가 중요한 일이고 그런 연결점이 일이라면 일에 관한 한 또한 또 관계라면 관계 맺는 방식에 관한 한 나름대로 굉장히 이게 큰 지혜가 필요하고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령 술을 안 먹기로 했다 그러면 술을 안 먹고 술 먹는 사람보다도 내가 뭘로 이 사람들하고 더 관계를 할 건가 이걸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술 안 먹는 게 뭐 벼슬입니까? 그 뭔데 그게?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 일을 대신해 주든지 네. 야, 저 사람은 술 안 먹고 우리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남아가지고 술 한 잔 안 먹고 다 술에 뭐 술 취한 사람들 집에까지 데려다 주든지 술통 배달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 그 술, 그 술집 한번 데려다 주면요 그 부인들의 입소문이 자자해. 아, 그 사람은 끝까지 술 안 취하고 우리 남편 데려왔더만. 예. 그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술도 안 먹는 주제에 안주만 먹는다든지 돈 낼 때는 한 번도 그냥 입 딱딱 술은 한 잔도 안 먹었는데 맨날 돈이라도 내줘 보세요. 야, 맨날 술집 데려가지. 하여튼 뭐 좀 말이 이상하게 번졌지만 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꼭 뭐 성경 말씀을 잘해가지고 거기 교회 직장 나와서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거기서 큐티를 나누겠어요? 뭘 하겠어요? 큐티는 혼자 나누는 거고 혼자 말씀 묵상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보여야죠. 예. 그러려면 그 직장과 상황과 환경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분석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저 사람은 이런데 지금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애가 속을 썩이면 깜빡 지나가면서 제가 혹시 선배님하고 선배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한 번씩 툭툭 던지고 나면 처음에는 네가 왜 기도하는데? 그러다가 기도해두는 것을 감사하게 될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꺼내놓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 들을 때 이렇게 맥락 전체를 들으셔야지 그 목사님 하시는 거 그냥 흉내내가지고 그 술 먹는 게 그게 뭔 안 먹는 게 그게 뭔데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꼭 그 왜냐하면 질문을 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목사님은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셨고 목사님으로서 많은 사람의 총애를 받으셔서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가만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도 좀 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인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랑 서로 싸우고 사이도 멀어지고 마가랑도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회복이 됐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한순간 하니까 네. 그리고 뭐 베드로가 와도 그냥 할 소리 다 하는 사람이니까.
할 소리 다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순한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 예수님의 기준에 이거는 옳지 않다. 그럴 때 얘기한 거. 그게 뭐 나 자신을 위하면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죠. 그러나 그건 당신 사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다는 것이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 제가 뭐 여기까지 오는데 다는 하건데 여러분들보다 제가 죽을 고생을 더 했으면 더 했지 적지 않습니다. 내가 바울처럼 뭐 감옥에 가거나 뭐 매를 맞거나 뭐 40에 가만매를 하나 맞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태릉 수영장 두 개만큼 술을 마셨어야 되고 그 중에 3분의 1을 오바이트 했어야 하고 이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에? 25년 직장생활에 17년은 휴가도 못 갔고 뭐 그런 여러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인정받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이고 죽도록 일했어요 죽도록. 아
근데 우리 시대 때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뭐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뭐 주 뭐 주 5일제 따라가고 말이지 뭐 주 뭐 8시간 근무 따라가고 그거 세상 따라가면 여러분들 이미 끝난 거예요. 또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뭐 퇴근 카드 찍고 나가라 그러면 다시 밤에 몰래 들어가서 또 일하고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런 맛이 좀 있어야 아 그리스도인 저런가? 이런 게 좀 있지 말이지. 뭐 교회 간다고 빠지고 주일이라고 빠지고 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그러니까 제일 쓸모없는 게 때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저기 오늘은 참 이상해요. 목사님이 하신 질문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면 내가 죽을 만큼 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은 뭐냐면 목사님은 죽을 듯이 억울한 일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안 목사님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죽을 만큼 억울한 일을 어떻게 참았는지.
진짜 말했대.
아니 그 진짜 말하면 안 돼. 내가 얘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제가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동기들보다 한 5, 6년 뒤처진 적도 있었어요. 뭐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이 여기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억울한 일. 아이고 저는 밤새 뭐 운 일이 없을 줄 압니까? 예. 아내하고 둘이서 밤새 운 적도 있고요. 다 여러분 나이 70넷까지 살면은 세상에 누구든지 그런 일이 다 있어요. 뭐 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정말 말씀 믿고 한번 가보면은 그냥 뭐 조금씩 회복되고 예. 네. 뭐 그런 거죠.
제 자신이 많이 이제 부족하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살아오는 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제가 옆에서 본 게 있어요. 근데 말해도 돼요? 그랬을 때 하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을 어떻게 겪으셨는지 저는 알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겪었는지
그만.
예, 압니다. 아,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게 근데 제가 이렇게 드리려는 말씀 뭐냐면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결국은 뭐 모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
제가 학고인 얘기를 그때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그 선사님이 네. 아 여러분 그 절에 중이 애를 몰래 낳았다 이거 여러분 절에 스님의 정체성이 끝나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냥 웃고 지나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 정도까지 억울한 일은 아마 안 겪었을 거예요. 그래도 바울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 점치는 종 그 귀신 쫓아줬다가 말이죠. 고맙도 소리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붙들려가서 그냥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은 바울처럼 저희들은 그렇게 겪은 사람 없습니다. 좀 우리 주변에 뭐 그렇게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도 없고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견딜 수 없는 선을 넘어가는 억울한 일은 누구나 다 겪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광야로 불러내셨으면 그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몇 차례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빚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선물로 생각이 됩니까? 숨이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선물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육적인 사람이 다 깨어져서 육이 다 죽던 시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 답을 듣고 나서 질문을 들으면 고난이 선물이라고 하셨던 목사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솔직히 힘든 일들이 풀려지지 않고 있으나 이 시간들로 인하여 나의 죄,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해 펼치실 주의 일에 대한 기대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선물이구나라고 깨닫는 한편 이런 두려움도 함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다 끝나면 어떡하지? 그 역시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혼날 줄 알면서 질문 드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떤 말씀으로 떨쳐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말씀 하나 필요하면 저는 예, 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라고 했는데 대책이 있겠지 뭐. 내가 우리 아들, 너 내 아들이야 했으면 내가 뭐 어디까지는 책임을 질 거 아니겠어요. 아니 며느리가 들어와도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건 뭐 아들이 좋아한다는 이유로 데리고 들어온 여잔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아무리 우리 눈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의 결과는 세상이 말하는 선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이 되었다면, 바울의 모든 고난이 예, 이방 세계를 향한 선이 되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선순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순환이 우리가 보기에는 내리막 오르막이 계속되면서 고난과 축복이라는 사이클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이클이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인 선을 향해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그걸 깨닫고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각이 좀 더 차원이 높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나면 지금 죽고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이런 고백을 그렇게 터져나오게 된단 말이죠.
예. 여기 그 근데 이렇게 힘들다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질문을 가지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끝이 나는, 그러나 그 끝은 끝이 아니라는 걸 부활로 확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염려, 그 예수님이 역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가 끝이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죠.
예.
사실은 부활이 초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것이고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나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위대한 일. 위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도 없고 위대한 암도 없고 네. 위대한 복도 없습니다.
네. 네.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 그냥 여호와가 목자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을 아 이건 내 고백이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어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이 부족한 세상을 살아가냐 여러분들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다 부족합니다. 인생은 절대로 결핍의 문제에서 해결이 안 돼요. 재벌이 돈이 풍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만 원이 백만 원 있으면 해결되지만 그 사람들은 1조, 10조 있어야 문제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100살 살면 만족합니까? 다 500살까지 살겠다 지금 뭐. 왜 머드셀라는 969세 사는데 나는 그보다 더 살아야지 욕심 안 냅니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핍의 문제는 내 인간의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한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컵에 물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속에 잠기는 게 그리스도의 삶이란 말이죠. 내 작은 컵에 물을 담으면 얼마나 담겠습니까? 그러나 컵이 물에 잠기면 더 이상 물을 가지고 시비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인생을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이 목사님 최근에 아들을 낳은 초보 아빠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그런 청년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지만 요즘 청년들은 하나님을 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어렵지 않게 부담 주지 않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이 몇 살인데?
최근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초보 아빠가 맞긴 하네. 초보 아빠가 맞긴 해.
미국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애가 낳자마자 아빠를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애한테 하나님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아빠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하나님. 애가 절대로 따라 못하는 거예요. 그 애한테는 아빠가 먼저입니다.
네.
이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음가가 제일 이렇게 낮은 음가에서부터 언어가 시작이 돼요. 가장 쉬운 음가가 엄마, 아빠. 아빠예요. 아빠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가 되는 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이지 하나님부터 먼저 가르쳐봐야 애가 무슨 나는 걔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걔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빠 되세요.
네.
좋은 아빠.
아멘입니다. 교회에서 형제라고 불렸던 한 친구가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웬 교회의 강도사야? 이게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 강도사 다음에 목사 이렇게 되는 그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에게 형제라고 불렀다가 목사님께 좀 좋지 않은 말을 들었어요. 강도사님이라고 해야 한다고요. 그 순간부터 어딘지 모르게 그 친구도 형제보다는 강도사로서 절 대하는 것 같아요. 강도사가 된 그에게 이제는 형제라고 부르면 이상한 건가요?
그것도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고 불러달라면 불러주세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뭐 강도사 미리 목사님 그래 부르지 뭐 미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호칭 사회예요 한국이. 그래서 정말 형제 자매로 부르기 어렵습니다. 여기 뭐 다른 교회에서 장로 있다가 오고 왔다가 형제 하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또 권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한 60 넘은 권사님한테 뭐 자매님 했다고 그냥 혼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무리수를 떠가면서까지 이제 하고 또 저한테도 뭐 형제님 하는 사람도 몇이 있는데 그건 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 호칭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애를 써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에 묶여 살았는지가 오히려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자유가 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은 없고 그런 것들로 칭칭 무슨 뭐 칭넝쿨에 감겨 있듯이 우리가 그런 데 감겨 있는지를 아는 거죠. 예. 형제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뭐합니까? 강도사 뭐 무슨 뭐 전도사 해가지고 거리만 생기면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그 친밀감은 사라지고 그거 뭐 호칭만 남는 거죠. 그것도 참 어리석은데 어쨌든 그러나 남의 교회를 뭐 비판하거나 남의 교단을 탓할 이유는 없고 뭐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은 뭐 그냥 공적인 석상에서는 그렇게 불러주고 지금 뭐 대통령한테도 그러잖아요. 대통령하고 친했던 분 사람 가서 만나고 야 성례라 그러면 되겠어요? 둘이 있으면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은 뭐 공적인 석상에서는 각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호칭에 이렇게 안 부르고 싶다도 묶여 있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 뭐 담임 목사 없어요. 그런 호칭 없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오늘도 대중 메일은 보면은 뭐 담임 목사님 뭐 이런 걸 듣어요. 그러면 또 뭐 또 전달도 해주고 아, 없는데 하고 또 돌려보내거나 그러지도 않고 저한테도 또 전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아 말아야 될 그런 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초월해 삽니다. 그러면서 남한테 자랑이 또 된단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이런 거 없어. 우리는 형제해도 돼. 그러면 너는 그런 교회는 다녀라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런 서로 간에 어떤 뭐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향점이 다르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제가 모교회에 그렇게 가보면 저는 거기서 집사였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는 형님들이 와서 안 집사? 그래요. 근데 그럴 때 한편 썩 기분이 나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내가 목사인데. 근데 기분이 나쁜 제가 문제인 거죠. 그죠? 근데 굳이 제가 목사 된 거 아는데도 끝까지 안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목사 된 게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저는 이분이. 아니, 저는 이분이 형제라고 그랬다가 강도사 된 거 기뻐해 줄 수 없는 일인가 싶은 거죠. 왜 그 강도사 됐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나섰는데 강도사님하고 기뻐 왜 못 불러 굳이 가가지고 형제님 이렇게 불러야 되냐고요. 저는 그것도 밴댕이 소월딱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밴댕이네.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이 저 이 모태들은 이런 데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 왜 굳이 형제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그러냐고요. 그 참 그게 저는 네 저 잠깐 흥분했는데.
하여튼 안 목사님 잘 부르세요.
네. 근데 저는 왜냐면 학교 가면 다 그 교수라고 불러요. 안 선생, 안신기 뭐 이렇게 부르고 선배님들도 이렇게 막 안신기 뭐 이러다가 곤란한 일 나오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사라고 그러든 안 그러든 그분들이 볼 때 목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귀히 여기는 거를 호칭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문제들은 넘어갈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옳고 그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잠시 흥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서 질문을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베이직 교회는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됨으로 충분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이 형제 자매가 된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라는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 내가 이분과 형제 된 것은 하나님 작품인데 만드신 분을 못 보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름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야곱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시면서도 나는 그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내가 그들의 형제이다 라고 불리움을 입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는가 어떻게 불리는가에 너무도 예민하고 쉽게 상처받고 거기에 섭섭해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로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바 된 나를 나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힘들고 어려워하고 희망이 없어하는 우리 젊은 세대에게 인생은 여전히 살만하고 소망이 있는 것임을 나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섭섭한 마음 속상한 순간이 있을 때 우선 눈을 열어 그가 나의 형제인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말씀에 비추어 예 할 일과 아니오 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와 더불어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멋지고 고상한 하나된 교회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안타깝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얼굴에 주님 명예에 먹칠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그저 남의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허물과 잘못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좀 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미랄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나아가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상황을 이해하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